이사야 48장 17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파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다를 쪼개사 물이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이들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도 함께 상고하면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참된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약속의 바탕 위에서 살아간 우리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것인지 함께 말씀 안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찰하시는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시고 이 말씀에 우리 영혼이 담겨지고 이 말씀을 말미암는 새로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오늘도 지혜의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48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48장의 결론임과 동시에 40장부터 48장까지의 결론입니다. 아울러 49장부터 55장까지 메시아를 통한 참된 구원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진정한 구원을 예견케 하고 또 참된 구원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은 40장부터 47장 그리고 49장부터 55장까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고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이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뒷부분인 2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위로를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전체 두 가지 주제를 요약한 것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언급하는데 오늘 본문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런 큰 이사야의 대주제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위로를 요약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주제가 응축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로 앞뒤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마지막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는 말이 나타나지만 본래 17절 맨 처음에도 본래 원어에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제일 먼저 나타나고 또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사이에 오늘 본문이 들어 있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은 1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두고 보는 그런 분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상황으로부터 건지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구속자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하신 이라는 이 호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속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 마지막에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말씀, 우리가 십계명 말씀이 떠오르지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하는데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셨고 이런 언약 관계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패역함과 완고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이 주는 위로가 참으로 크지요. 그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48장 4절에 나타나 있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완고한 백성이었습니다. 내 목은 쇠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언급되고 있는 바 그들은 날 때부터 배역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들과의 연합관계를 스스로 포기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대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든 인류를 위한 복음이다라고 칼 델리치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신학자가 언급을 했습니다.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48장 전체도 보여주지만 제가 앞서도 오늘 본문은 48장 자체 요약이기도 하고 40장부터 48장까지 요약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이 사실이 다시 요약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라는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주의하였더라면 이라는 말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친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말을 해도 들어먹지 않고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그들이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르치고 인도했다라는 이 표현은 계속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속해서 한두 번이 아니라 그들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토라라는 율법으로 번역되는 토라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좀 넓게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르침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단어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인도하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유익하도록, 우리가 유익하도록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에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유익이 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것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세요. 그것이 가장 여러분들을 위한 길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누구 좋으라고 가르칩니까? 부모가 잘 먹고 잘 자자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건 아니죠. 그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이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했지만 결과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애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에 대해서 그들은 패역한 삶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28장 23절에도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권면을 했지만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본문 17절에도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미 신명기에서 오래전에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불순종하여 결국은 약속의 땅에 뽑혀서 이방 나라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예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만약이라는 가정을 할 수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들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 질문할 수 있겠죠. 당연히 바벨론 유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18절 19절의 말씀이 그들에게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평강을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의, 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평강, 샬롬은 한순간의 샬롬이 아니에요. 전반적인 행복의 상태를 표현할 때 샬롬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런데 샬롬은 공의와 짝을 이룹니다. 말하자면 행복과 평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데 관심을 가질 때 나타나는 결과로서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지 않는데 샬롬이 있느냐? 샬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옳고 바르고 정직하지 않는데 삶이 평안하냐? 그 순간 한순간은 평안하게 보일 수 있고 평안을 경험할 수 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보시면 그 평강은 금방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올바로 유지했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평강을 맛보게 될 것이고 또 그분의 은혜로 의인으로 간주되는 복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 제가 의인으로 간주되는 복을 누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왜 그렇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22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강과 악인이 짝을 이루었으니까 평강과 의인이 짝을 이룰 수 있겠죠. 우리가 앞에 언급한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 17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내적인 복이라고 하면 19절 이하의 내용은 외적인 축복으로서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라는 이 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했죠. 그때 아브라함이 실제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여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러면서 이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메아리와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고 공평과 정의를 따라 행했더라면 실제로 이 말씀이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수한 모래처럼 많아지는 그런 백성이 되었을 것인데 적어도 이사야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역사는 그와는 방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름은 존재를 가리키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존재성이 하나님 앞에서 지워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로서의 어떤 존재로서 전혀 의미가 없다. 뭐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다. 그림자와 모형의 시대는 가고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래하시는 때가 되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지만 적어도 그때까지는 국가로서의 명맥만 겨우 이어갈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뭘 보여준가 하면 타락한 구약 이스라엘의 한계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앞에 있는 말씀과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말씀이 20절 이하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후 문맥과 관계없이 갑자기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을 묘사한 표현을 차용해서 하신 말씀이죠. 제2의 출애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온으로 인도하실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7절부터 19절까지 잘 보시면 동사와 목적어는 모두 단수예요. 그런데 20절 이하에서는 인칭 복수가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단수가 사용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다 하나같이 불순종하고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출애굽을 언급하고 있는 이 후반부에서는 단수가 아닌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개인들이 있게 될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불순종하고 심판받는 이런 존재와는 다른 다수의 개인들이 있게 될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라는 이 말씀은 먼저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의 포로가 되고 말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들 도무지 자신들의 스스로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던 바벨론에서 어떻게 그들이 귀 안에서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게 되었는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9절과 20절 본문에서는 그 원인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로민에서 자유인으로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냥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원인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리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인간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드릴 만한 어떤 행동을 먼저 취하고 그 행동을 주목해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에도 모세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고역에 너무 힘들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르짖음은 기도의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못 살겠다. 바로 그런 신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래서 누가 태어나지요? 모세가 태어납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계획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실제로 펼쳐지는지를 출애굽기 2장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전후 문맥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만한 어떤 원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신 거죠. 앞에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근거로 하면 그들의 죄를 만약에 죄대로 갚으셨다면 어떻게 바벨론 포로에서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다 죽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께 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이 사실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48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었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그러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은 하나님께만 도움이 되고 하나님만 유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을 위하는 방식이 사실은 우리를 위한 가장 최선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결단과 의지로 되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순종하는 일에 이미 실패했습니다. 한번 42장을 살펴보십시오. 42장 21절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위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리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이 그거예요. 결국 그래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49장부터 55장까지 나타나고 있는 고난의 종 메시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해결하는 방법 이외에 인간에게 구원이 주어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것, 그리하여 무조건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급하려고, 진정한 출애굽을 언급하려고 첫 번째 출애굽의 표상들을 사용해서 두 번째 출애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절 내용이 그거지요.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도록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주제를 발전시켜서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을 언급하느냐? 왜 과거 사건을 다시 호출해서 이 내용을 언급하는가?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사역을 보증하기 위함이에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지. 그런데 그들이 목말라 죽을 뻔했던 그런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먹이시지 않았는가. 그 사건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는가. 그리하여 두 번째 출애굽은 말뿐인 출애굽이 아닌 진정한 구원이 될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언급한 것입니다. 지금 적어도 이사야서 이 말씀은 아직까지 포로로 사로잡혀가기 전 한 100한 3, 40년 전이에요. 8세기 때 쓴지 아니까. 실제로 586년에 망했으니까 100한 3, 40년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확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의 준하는 보증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그들이 경험하게 될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 될 것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르비딤에서 가데서에서 두 번이나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은 무엇과 같은가라고 말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을 총망라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지금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고난의 종 메시아를 통한 진정한 구원입니다. 고난의 종 메시아를 통한 이 새로운 출애굽의 범위와 결과의 측면에서 볼 때 첫 번째 출애굽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온전한 형태를 띕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애굽은 모세가 인도를 했지만 두 번째 출애굽은 하나님의 직접적 인도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결국 시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6절에 성령께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야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가? 시온입니다. 2주 전에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9절 말씀을 살펴봤죠. 하늘의 시온, 참 예루살렘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사야가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었겠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언급할 수 있겠지만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독특한 역사관, 독특한 사고방식, 바로 거기에 기인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인들 아시죠? 헬라 사람들. 그리스인들의 역사관은 수직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습은 천상의 이데아의 세계 모형에 불과합니다. 허상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은 전부 다 허상이고 실상은 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형은 이데아의 세계로 도왔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헬라 철학자들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부패시키는 그런 교리라고 해서 네가 갖고 있는 신념을 바꾸든지 독살당하든지 하라라고 말할 때 소크라테스는 독살당해 죽었습니다. 얼마나 분명한 사고 신념을 갖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어도요 자기 신념에 목숨을 걸 정도로 그런 사고에 투철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히브리 사람들은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고 수직적이 아닌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수평적이고 직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관에 따르면 후대에 있던 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출애굽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구속사건은 앞으로 있게 될 완전한 구속사건을 예표하고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말하면 이들이 이런 식의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히브리 사람들의 고유한 역사관이나 사고방식에 있지 않고 역사와 만물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신실하신 일하심에 있다는 그 사실, 그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나 선지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다 넣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문화, 사고방식, 땅에 속해서 살아갔던 그런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과거에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런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현재를 과거의 연속선에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일어났던 틀 속에서 다가오는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까?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셨듯이 지금 종살해하고 있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드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이 진정한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은 단순히 물리적인 속박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물리적인 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빨리 이 포로된 상태에서 풀려나기를 바라봤겠죠. 소망을 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구원은 물리적인 속박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속박의 상태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말을 몇 마디 해보면 참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얽혀있고 상처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될 때가 참 많죠. 논리가 뛰어버려요. 전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뜬금없는 말을 한다는 말은 그 마음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얽매여 있는 거죠. 이러면서 진정한 구원이 필요합니다. 가장 근본적 속박,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진정한 구원,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데 이 진정한 구원을 주도하는 분이 누구냐? 17절에 언급하고 있죠.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고로가신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구속주, 고엘, 기어 무르는 자, 보아스와 같은 그런 사람인, 그런 분인과 동시에 그분은 또 고로가신 분이세요. 고로가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광고할 수 없습니다. 형벌받을 자의 죄악을 결단코 면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죄를 분명히 갚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용서해야만 되는 이 모순이 어떻게 해소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고난의 종 메시아를 통해서 해소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여신 것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40장부터 47장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45장 1절에 고레스를 가리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언급했고 그 다음에 나의 목자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을 성취할 자라고 44장 28절에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좀 앞에 48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물리적 귀환, 물리적 회복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구원이었더라면 그 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에스라 10장, 느헤미야 13장을 보세요. 그대의 삶은 여전했습니다. 말라기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폐역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물리적으로 회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성품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40장부터 47장에 밝히시면서도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 아니었기에 49장부터 55장까지 고난의 종 메시아를 통한 진정한 구원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고레스가 이룬 구원은 정말 왜소합니다. 정말 미미해요. 그저 뭐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정도의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 참된 평안과 안식을 가져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필요성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어떻게 됩니까? 역사의 주권자로서의 바통을 메시아에게 넘겨주고 더 이상 고레스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등장하지요? 우리 이사야 살펴봤죠. 그분을 창조주로 언급했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구속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속주는 창조주라 해야 돼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연출가인과 동시에 그분이 주연 배우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역사적인 극에 그분께서 들어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성경이 큰 구원,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얻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시온으로 들어가게 될 사람들이 누군가? 도대체 누군가? 본문에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55장 12절부터 56장 8절을 보시면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누가 새로운 출애굽에 동참하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5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새로운 출애굽이 묘사되고 있지요. 시적 언어로 묘사되고 있지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56장 7절에 보시면 언약 백성이 드디어 여정의 종착지인 여호와의 성산 시온에 이르게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6장 1절을 보시면 정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는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절부터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 공의와 정의라는 사실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진정한 목적지인 시온산에 도달하기까지 구원받은 백성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게 되는 과정 안에서 시온성으로 입성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애굽의 여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저 죽으면 천당 간다 이처럼 안일한 삶을 살지 않고 공평과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1장의 내용도 사실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61장 10절 11절에도 보시면 구원을 언급하면서 공의의 겉옷을 이란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공의를 언급해요.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공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 언약 백성의 삶은 공의와 정의와 무관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책을 청년들이 공부하는데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많이 강조했던 것이 뭔가? 국가, 교회, 학문, 예술 각각의 영역이 다 있고 각각의 영역의 주권자가 그 영역을 통치한다. 그래야 국가라 할지라도 학문의 영역 안에 국가로서 조정하고 그 다음에 학문의 영역 안에서 최대한 진리 안에서 학문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만 그들이 관여할 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다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 음식을 이렇게 먹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주신 소명이 아니에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타락을 하지 않았더라면 국가 형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통제하고 장악하지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참된 주권을 각 영역에서 인정하되 진정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만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참된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국가와 교회라고 하는 이 두 기관을 생각할 때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때 그들은 분연히 일어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하신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백성들이 전멸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택한 백성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으로 끝이 나지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왜 뜬금없는 말씀으로 끝이 날까요? 이 말씀이 없어도 21절로 그냥 만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선택을 빙자하여 나는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대 복음주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공평과 정의와 관계없이 이렇게 믿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까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미가서라든지 아모스서라든지 이런 선지자가 주는 교훈에 비춰볼 때 그런 식의 구원관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구원관인지를 알 수 있고 오늘 본문도 결국은 공의와 정의를 행해서 시온산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실제로 뭐 공평과 정의를 행해서 구원받는다, 구원을 살 만한 선을 획득한다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신자에게는 평강과 공의의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49장부터 이제 고난의 종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묘사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왜 이 내용을 언급하기 전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을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악인이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무가 상태를 지배한 단어고 바벨론에서 비록 그들이 귀환하기는 했지만 바벨론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마지막 단어가 악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는가 하면 타락한 인간 본성의 문제와 한 인격의 중심인 마음의 고질적인 죄성은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왜 고달픕니까? 물리적으로 어려워서 고달픈 분들도 물론 있지만요. 외적으로 볼 때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도 평강이 없어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 인격의 중심인 마음 안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절 말씀은 왜 우리에게 고난의 종 메시아가 필요한가? 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라는 새 언약의 약속이 필요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이런 자들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 은혜는 고난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과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생각하면 평강이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은 고난의 종 메시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사실을 오늘 보면 이사야 48장 17절부터 22절이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40장부터 48장의 내용 그리고 49장부터 55장까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매우 요약해서 보여준과 동시에 앞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후에 있게 될 진정한 구원을 이어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자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인간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궁휼 이외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가능성과 수단이 없다는 것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자기 의를 의지하고 우리에게 기대고 내가 뭔가 해내었다라는 그 사실을 들고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어줍잖은 자신의 의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힘써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나에게는 내어놓을 것이 0.001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만을 신세지면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안식은 오직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이 일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 안에서 주시는 참된 구원을 저희가 기쁨으로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던 삶의 열매가 풍성히 드러나게 하시되 하나님 그분의 왕권과 주권을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 안에서 드러내고 인정하면서 그래야 모든 학문과 예술과 정치와 문화가 그분께 머리 숙이고 순복하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와 신분과 직업과 역량 안에서 최선의 삶을 경주할 수 있는 그리하여 시온산에 도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와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